우리가 잠언 강해를 벌써 22번 했습니다. 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려주는 그런 그 귀한 책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기술, 위스덤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는 걸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잠언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그 지혜와 잠언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의 이 핵심을 정리해서 이제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리더십, 리더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사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땅에서 잡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해초들을 제거하는 거, 이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리더가 인도하는 그와 같은 그룹, 그게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아니면 국가가 됐든 그와 같은 그 조직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이 이거를 아주 강조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보상, 세 가지 보상이 있는데, 하나는 용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명성, 그 다음에 이제 소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 이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특별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영예를 얻게 하는 이런 것, 명성을 우리가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뭐 이렇게 명성을 얻는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좋은 good report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미국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러면 이제 학기가 지나면 리포트 카드를 가져옵니다. 우린 그거를 성적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리포트 카드를 가져와요. 그럼 거기에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뭐 하고 했다 이런 걸 이제 다 선생님 이제 기록해 놓은 A와 같은 그 글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그 할 때 거기에 good report를 받아야, 그래야 부모가 마음이 좀 흐뭇하거든요. bad report를 받으면 애가 학교 가고 그냥 뭐 나쁜 일만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리포트가 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성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이런 일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몇 주 동안은 맥스 앤더스 목사님의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이라고 하는 이 주석책을 가지고 제가 그걸 거의 그대로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오늘 구글에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1947년생입니다. 예, 그래서 만 75세시고, 미국의 중부에 가면은 인디애나주가 있는데, 그 인디애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인디애나폴리스라고, 아마 거기서 자동차 이렇게 경주대회가 크게 열리는 그런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캐슬뷰 베프티스트 철지, 캐슬뷰 침례교회, 거기 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게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75세인데 여전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맥스 앤더스가 참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잘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강해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그 신학 시스템이 세대주의 시스템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거, 이런 그 세대주의 시스템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학교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 신학교입니다. 댈러스, 가장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신학교 중에는 하버드 대학이다.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모든 면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하고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것을 그렇고, 뭐 성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악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있어서는 조금 좀 이렇게 리버럴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데입니다. 어쨌든 오래전에 지금 뭐 75세니까 한 50년 전쯤에 달라스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를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적어도 20권 이상의 이런 그 책들을 이분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30 Days to Understand the Bible.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30일, 뭐 30일 성경 공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맥스 앤더스 치고 성경 맥잡기 하면은, 이 30 Days to Understand the Bible이라는 그런 책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진리, 이렇게 이제 해서 새로운 이 신자들,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고 그 다음에 성화가 뭐고 침례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그 핸드북을 이제 하나 또 지었어요. 이런 거 외에도 한 20에서 30여 권의 그런 책을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은 이 그림에서 두 번째 줄에 거기 가서 보면 맨 왼쪽인가요? 거기 가서 보시면 홀맨 커멘터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녹색 커버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밑에는 빨간색 커버로 이제 두 번째 가서 보시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이제 신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꺼운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약 70권의 그런 책으로 이 주석이 미국의 남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발행한 그런 그 주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편집을 하고 감수하고 한 분이 맥스 앤더스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잠언, 이 잠언은 본인이 직접 이거 기록을 했어요. 커멘터리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개역성경을 또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고 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 구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극구 칭찬을 하고, 여러분이 좀 집에 한 권 갖고 계시면서 늘 경건서적으로 읽어도 너무 좋은 그런 책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맥스 앤더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맥스 앤더스가 직접 지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이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그 이분의 그 잠언 주석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신중함을 가지고 균형 있는,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용기가 뭐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명성을 얻으면 이제 살아야 돼. 좋은 명성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현실에 근거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그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소망 때문에 생긴 기쁨, 이 세 가지를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를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잠언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절별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절들을 뽑아갖고, 그래서 이제 주석을 이제 달아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소가 소망이다. 소망.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영어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기 위한 사람의 탐구 과정,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런 그 글을 적었는데, 이 글의 내용은 본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강제 수용소에서 직접 체험한 그 체험담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동물보다, 짐승보다 더 비참한 취급을 이제 받아가면서 이 사람 저자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추위와 기근과 고통과 그 다음에 벼룩과 그 다음에 탈진하는 것, 그리고 비인간적인 이와 같은 그 독일군들의 처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삶, 다시 말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몇 년을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본인이 그걸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소망 때문이다. 소망 때문에 자기가 그 거칠고 힘든 그 포로 수용소 삶, 이거를 이겨내고 이제 살아남았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 포로 수용소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수용소 안에서 심지어 건강한 사람인데도 이 소망을 잃게 되면 죽어가는 걸 자기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삶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고 이미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죽은 시체가 돼서 실려나가는 것을 본인이 이제 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대개 아주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에 이제 수감된 수감자가 이제 침대 밖으로 나오기를 이제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지만 뭐 옷을 안 입는다거나 뭐 씻기를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혼자 밥을 먹겠다고 뭐 이렇게 고집을 피우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수감자들이 좀 도와주겠다 그러고 친절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간수가 또 이렇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위협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배설한 그 배설물 위에 그냥 철포덕하고 누워갖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삶을 마감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눈으로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를 본인이 보게 되고 본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창조물, 이 사람에게 주신 귀중한 자산이라고 이 빅터 프랭클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바로 하늘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 이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빅터 프랭클이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썼다고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그 책의 일부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줬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뭐 다윗이니 모세니 아브라함이니 뭐 사울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몇십 장에 걸쳐서 나와요. 또 열왕기 상하 이런 데 가서 보면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그 역사, 그 각 사람 향한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역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왕기 상하나 그 다음에 사무엘기 상하나 이런 거 읽으실 때 이게 언제 기록이 된 거냐, 지금부터 한 3000년쯤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아무 역사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종이 조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3000년 전쯤의 역사를 눈앞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하나 뭐 이런 거 읽으실 때 또 모세의 기록이나 이런 거 읽으실 때 이게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뭐 글도 없다 그러고 뭐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러던 시절에 그런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글을 주시고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걸 주셔서 이 글이 남아갖고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하나도 그런 글 없어요. 지금 3000년, 3500년 전에 뭐가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이 성경 외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뭐라 그럴까 감동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역사라는 게 하나도 없던 그런 거의 없다고 하는 그런 시절에 기록된 그 기록물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좀 이렇게 대하시면 성경을 보는 그런 그 눈이나 관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혜를 선택하며 의로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피상적인 눈을 가지고 그냥 읽어도 그래도 누구라도 그 사실 금방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올바른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명성도 얻게 되고 칭찬도 받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삶의 어려움이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는데도 그의 생애 후반부에 닥치는 그 여러 가지 그 절망적인 사건들 그래도 그가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소망이라 소망.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보상을 주는데 하나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이렇게 땅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경 여러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고 맥샌더스의 이런 그 커멘터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맨 뒤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소망은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그 주제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요약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너무 좋은 그런 부분이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중함으로 균형 잡힌 용기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아니면 무작정 거기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그건 부주의한 그런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함정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용기 있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걸 잘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구절 몇 개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을 가서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들의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에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 가서 보면 지금 믿는 자에게 주는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그렇죠.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사악한 자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내 확신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확신이 되기 때문에 내 발을 지켜서 거기에 내가 걸려들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3장 21절에 가서 보면 내 아들아 그것들을, 그건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인데,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라.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전한 지혜, 분별을 지키라고 이제 권면을 줄 때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유익이 그게 3장 25절에서 26절에 제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와 분별, 명철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 걸려들지 않게 하신다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자기 지혜와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그마치 여인들을 1,000명이나 뭐 아내로 두고 이방 여신들을 섬기고 정말 악한 그런 일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그 결과 이런 잠언도 기록하게 하시고 전도서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일단은 분별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력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영이가 나와서 오늘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뭐 15, 16 이제 이 정도 이제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또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 조금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 친구들 생기고 뭐 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이게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살아야 그래야 미래가 밝게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론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근래 제게도 어떤 잘 아는 이런 그 사람이 있는데 정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그 병이 이렇게 생겨갖고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앞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빅터 프랭클이 했던 그 소망에 대한 그 이야기 제가 그거를 요약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이제 보내줬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소망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게.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접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도 키우고 저와 여러분도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그 고난,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어요.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정말 갑작스러운 그 재난이나 두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젊은 나이나 뭐 이럴 때 뭐 암에 걸렸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삶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겠더라고요. 당사자도 답답하고 그 부모도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절 가서 보면 올바른 자들의 큰 길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한다. 잠언에 이제 많은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구절도 신실한 사람은 길을 걸어갈 때 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악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결과 자신의 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 올바른 행동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 혼을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뭐 물리적인 손해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그 유혹, 도덕적인 타락 이런 데서 이제 보존되는 그런 걸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용기 있게 안전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22장 3절 가서 보니까 분별 있는 자는 해악을 미리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용기 있다고 하는 거는 아무 생각해보고 앞뒤 판단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위기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담대하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신중하게 사력있게 앞뒤 모든 걸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균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할 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담대함이지 난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뛰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미리 살펴보고 감지하고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지혜, 이게 어쩌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다. 위험이 분명히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방법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어리석은 자다. 잠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본인은 용기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건 만용이고 자기의 경솔함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24장 10절 가서 보면 역경의 날에 내가 기진 않으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다. 네 힘은 참 약한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많은 환난들이 생기는 거, 또 좋은 일이 생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난들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발생하고 여러분에게도 발생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발생하고 이렇게 주영이 같이 나이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런 도전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제 삶에는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5살, 6살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던 그런 기도고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제 50, 60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런 그 성도의 이제 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환난 날이 이제 닥치게 될 때 말 그대로 그냥 푹 주저앉고, 아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처럼 저도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지 못해서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진짜 뭐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건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그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고 그걸 견뎌내고 그리고 나와서 정말 정상적이고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와 같은 그 전기잖아요. 본인의 이런 걸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환난의 날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우리가 구출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때 우리 삶이 용기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주제에는 현실에 근거한 그 명성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누구나 다 명성을 얻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저도 뭐 명성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대학에서 이제 한 30년을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 대학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처장이 되고 뭐 부총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하여튼 뭔가 처장 뭐 학장 뭐 이렇게 장 하나 붙는 게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해요.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제가 볼 땐 just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just 무예요, 무. 그거 얻는 게 내가 봤을 땐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it is just nothing. nothing인데도 거기에서 그래도 그거 하나 장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냥 가서 그냥 총장실 찾아가고 뭐 하고 해갖고 자기를 좀 이렇게 높여서 이제 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뭐 하나 처장이나 뭐 하나 맡으면 자기 삶은 2년이고 동안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은 그래도 그거 하나 무슨 처장님 뭐 무슨 뭐 이거 학장님 이거 하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삶 다 포기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봉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끽하고 많이 줘봐 한 30만 원 더 줘요 월급을. 야 근데 저거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처세술 대부분의 처세술은 이거 하는 거예요. 가서 잘 보이고 그렇죠. 이거 하는 게 그 인간관계 처세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명성을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엄청 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명성은 그런 의미의 명성이 아니다. 평생토록 지속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영예 이런 걸 이제 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격을 훌륭하게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겉모습. 무슨 뭐 장관님 뭐 하고 얘기하는 그런 그 겉모습 있잖아요. 무슨 대통령 각하 뭐 이런 거 겉모습이 아니라 그 겉모습 뒤에 들어있는 실체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 솔로몬이 왕까지 해보고 뭐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 내리냐?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재물보다 뭐 재물 대신에 학식을 넣어도 좋고. 재물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을 넣어도 좋고 뭐 많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라고 해도 돼요. 이것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해라. 야,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택해야 된다. 은과 금보다 오히려 사랑 많은 호의. 사랑 많은 호의는 본인이 남들에게 보이는 호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받는 그런 호의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돈과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듣고 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듣고 사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솔로몬이 그런 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면 아 정말 저 사람은 아니면 저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았어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거, 이거에 걸맞은 이와 같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런 복은 사실은 헛된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뭐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좋은 이름, 그게 명예잖아요. 그렇죠? 명성. 정말 좋은 리포트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은 많이 재물을 쌓아놓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런 명성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이익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함으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가장 신속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된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서 그래서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드러낸 어떤 일, 그게 사실 어느 면에서 비열한 그런 일인데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의 이제 신뢰를 잃게 되니까 또 하나님도 이걸 원치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또 그런 그 치부를 드러냈는데 그 치부가 이제 알려지게 된 그 사람이 보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더욱더 신랄하게 당신의 명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요런 게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 뭐 모든 거 나쁜 거라도 다 숨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 구절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사가 성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제 추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치부를 드러내는 거니까 다 숨겨줘야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책망하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균형 있게 갖다 이렇게 봐야지. 아, 이렇게 누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숨겨줘야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들과 부모들 사이에 우리가 숨겨줘야 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 드러내면 안 될 그런 일.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분명한 악행을. 그렇죠. 이번에도 정말 그 두 명의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어부들 이렇게 그냥 다 뭐 눈을 다 가리고 짐승처럼 해갖고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이걸 조여갖고 그래갖고는 가기 싫다고 하는 거. 그거 막 가기 싫어갖고 벽에다가 머리를 찍고 하는 이렇게 되도록 해서 이렇게 이런 참혹한 일을,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아 이거 숨겨주라 그랬으니까 숨겨줘야 되겠구나.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경고를 해줘야 될 그런 사안이 있어요. 이런 건 분명히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드러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렇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남들에게 이렇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로 만들면 그는 심지어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남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면 그러면 내 명예가 올라갈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명예가 떨어지게 되고 내 명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리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참 중요한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가 하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이게 향유,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이렇게 몸을 닦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고는 이런 냄새가 나고 그런 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드 향유나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몸 냄새, 땀 냄새 이런 게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귀중한 거, 비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죽은 파리 몇 마리가 그 나드 향유 이런 데 쓱 들어가 버리면 그 향내가 그냥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그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그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 참 제가 요즘 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봅니다. 특히 여러분 요새 장관 뭐 이런 거 심사할 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장관 후보자로 여러분 이렇게 선정되면 나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갈 자신이 있으세요? 전 자신은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그 모든 잣대를 다 만족시킬 그런 게 없어요. 거기 갔다가 뭐 하나가 뭐 잘못돼서 나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를 나게 만든 거 정말 사실 이번에 어떤 뭐 교육부 장관 후보 장관 이 사람이 뭐 여자분인데 뭐 20년인가 전에 뭐 술을 먹어갖고 뭐 이렇게 됐다 이게 한번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치르고 어쨌든 그래도 뭐 장관이 되긴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분이 술을 많이 먹는지 뭔지는 모르고 술 먹는 게 좋다는 얘기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밝혀졌으니 교육부 장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되긴 됐지만. 그렇죠.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제 이름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 막 제가 깜짝 놀래갖고 정신 제대로 차리고 제대로 옷을 입고 있나 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뭔가 정말 원치 않은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성을 잘 지키는 거, 그 명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따른 자들에게. 세 번째는 소망에 근거한 기쁨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행복을 추구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행복 추구권이 다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잠언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할 때 그래야 이제 행복한 일이 생긴다. 요 근래 교회 안에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얼마 전에도 한 아이를 만나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유학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가서 소기의 목적을 마칠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살면은 제가 아이들 셋이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머니하고 같이 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왔거든요. 예.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끝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근데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와요? 죽을 때 행복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그 소망이 있어야 죽을 때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도 소망이 없으면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맨 끝에 가서 행복한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12절 가서 보니까 소망이 늦추어지면 그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우리 사람이 소망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모든 게 다 소망하는 거잖아요. 대학교 가는 것부터 그 다음에 직장 갖는 것부터 뭐 좋은 교회를 찾는 것부터 이 모든 게 다 무언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소망이 전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아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도 뭐만 기다렸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 지긋지긋한 이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그 소망이 늦추어지면은 그것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예,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성경을 제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나 이렇게 돼서 절망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바람 아니면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믿음, 소망, 사랑인데,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예, 그런데 14장 10절 가서 보면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우리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즐거움 이런 감정을 100% 완전하게 공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당히 고독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잠언 기자가 왜 이걸 기록해 놨냐, 사람이 사람의 모든 것, 고통과 이런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17장 12절에도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이 착착 진행이 되면 그러면 그냥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소망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그의 병약함을 지탱할 것이지만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람의 영이 말 그대로 완전히 낙담이 되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에 이렇게 기력을 불어넣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그 글을 남겨놓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C.S. 루이스를 좋아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작가들이 이렇게 인용할 때 그게 성경 말씀에 맞으면 인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용을 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소망은 신학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거, 신학적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싫어하는데, 신학은 theology라고 하는 거예요. theology.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 워낙에 좋은 거예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신학적인 덕목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예, 다시 말해 이것이 뭘 의미하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 거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예, 어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천국 여기 현실 다 무시하고 도피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바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게, 예, 그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현실에 가장 최선을 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장 강하게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즐거움이 넘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 예, 그래서 다음 세상, 여기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그러면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하늘나라를 목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살면서, 예,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야 되겠구나.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가는 게 늙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결국은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를, 예, 점점점 목표로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예,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크면 즐겁게 되고 즐거운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소망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공통적으로 사람이 겪는 이와 같은 역경과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 소망? 자, 그래서 어떤 소망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소망. 참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슬픈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Everything,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All things, all things, 예, all things, 99%가 아니라 100% all things work together. 그때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For good, 우리의 선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면 맨 끝에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거기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다. 이게 바로 우리 소망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소망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병사들이 아우슈비츠 같은 그와 같은 그 포로수용소에 이제 갇혔다는 거죠. 뭐 말 그대로 비인간적인 대접, 짐승 같은 그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도 하고 이제 사망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결국은 집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연구를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통계가 나오냐.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젠가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될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늘 그 고향 이야기, 그 포로수행소에서 그 이야기하고 앞으로 내가 갖게 될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결혼할 텐데 이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상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다 그림까지 그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살아남았고 그러고선 모든 거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다 쓰러져서 죽는, 더 많이 죽는 이와 같은 통계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도 그런 어려움을 다 이제 겪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소망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소망, 이 소망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꼭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60년, 70년경에 스페인이 온 세상을 이제 지배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 함대가 이제 영국을 이제 쳐들어왔어요. 어느 누구도 영국이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 알마다를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때 이제 장관이 영국 여왕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어두운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완전히 소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소망을 가져야 되냐?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숨이 달려있는 한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거기 가서 보니까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살아있는 라이블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표현할 때 영어로 라이블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거든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으라는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기 이 땅에 있든지 유학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군대를 가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끝난 다음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여기도 우리말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바란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호프예요. 소망을 가질지어다.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저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이북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그 환난과 핍박을 그 성도들이 당할 때 베드로가 너희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소망에 다다른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은혜 그거를 바라면서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이고 목표라는 거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도 소망을 가진 거 아시죠?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만 견디고 나가면 부활해서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자기에게 마련된 그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을 보시고 자기가 받는 그 수치를 멸시하시고 업신 여기시고 그렇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 그럼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이와 같은 그 휴거의 소망 또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그때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주영이 같이 이렇게 나이가 어린 그런 이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